우리의 인생은 늘 익숙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매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해야 되는 큰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것도 큰 과제였지만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요단 강 또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요단 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지 순례로 가본 분들은 요단강 그 기류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 범람할 때는 약 1km까지 그 강이 범람하는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은 바로 추수 때 강이 범람할 때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네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권고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걸음도 그들이 선택한 걸음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그에게 지침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물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자신의 영적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올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3일 길을 앞서가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언약궤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단지 햇빛만 가리고 또 추위를 지켜 주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불기둥 기름기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이 구름기둥이 움직임으로 그 언약궤와 나가는 방향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질문이 생겨났을 겁니다. 광야는 땅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요단강은 물인데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가는가?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의문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광야의 인도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때로 우리의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원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 믿음의 원리와 가정생활을 할 때 믿음의 원리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일할 때 믿음의 원리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원리가 전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뀔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원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원리에 내가 나의 모든 결정이 부합한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탐욕을 그만은 아무것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까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스크린해 보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또 이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문제 앞에 설 때에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확신이 있죠.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려운 문제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또 딜레마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매듭 앞에서 불신앙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불신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한 내가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과 함께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죠. 어느 신발회사에서 직원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그 원시적으로 사는 그 사회에 출장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죠. 사장님,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 앞에 서 있을 때,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불신앙은 상황을 보고 좌절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강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언약궤의 시선을 초점하라. 초점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이끌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함께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앞에서 내가 놀래서 그냥 놀라기만 하고 좌절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앞서가고 계시다. 지휘관들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앞서라는 단어이죠. 6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가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교훈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가 이렇게 권면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앞서가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독일 나치에 저항하였던 본헤퍼 목사는 그의 시편 명상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삶을 시작하셨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저 멀리에서 앞서가신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자녀와 함께 걷는 부모는 그 자녀가 따라올 수 있는 걸음으로 앞서가는 부모가 될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4절에도 보면 이제 언약궤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2000 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900m 정도입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한 앞서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으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인생을 보면 전반부에는 이해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지만 더 상황은 악화되고 악화되어서 그의 인생은 꼬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보다 앞서가심으로 또한 그 민족보다 앞서가심에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민족을 창대케 하시라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고리로 사용하신 거죠.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애굽의 그 풍성한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고리로 사용하신 겁니다. 먼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기에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앞서가시는 계획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력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모세를 세우셨듯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에게 놓여있는 가나안 민족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진멸시키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한 결속력이 필요했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강을 다 건넌 후에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둘째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할 때, 성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유사한 면이 많죠.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며 출애굽의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화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실 때에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홍해 갈라질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해주시는 그러한 승리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로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그 강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발을 그 강에 담그고 선 순간, 담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물을 밟았다는 것이고 젖었다는 것이죠. 강물이 다 멈춰서고 강물이 말라 바닥에 보였을 때 건너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그렇게 하셨죠. 홍해물이 다 멈춰선 이후에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단강물 앞에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발로 그 강물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강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강물에 발자국을 만들며 그 강물을 밟았을 때 강물이 멈춰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을 때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자유의지도 거룩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발자국, 순종의 발자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의 발자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과 거룩의 성결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셔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며 또한 자신을 성결케 하며 믿음의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시련들 앞에서도 낙심과 절망과 당황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